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Salt Lake City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여관분들과 교회 본부 여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스워스와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Sing Praise to Him을 부르며 모임의 시작을 알렸고 이제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브래들리 D. 포스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주 사랑 느껴요를 부르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당신께 기도로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를 위한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저희가 지상에 어디에 있든지 저희 각자가 가진 저희 형제 자매를 모으고 하늘 본향으로 다시 모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의 이 계획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음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영의 권세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또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성신이 저희 마음에 임하고 저희가 그를 항상 그 느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데일 G. 랜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좌이신 쉐런 A. 유뱅크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그런 다음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L. 쿡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어떻게 접하고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세기 동안 신학적 논쟁과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이는 축복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이미 정해두셨으며 이러한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입장은 모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열광적으로 선행상을 모으거나 축복이 걸린 복권에 당첨되기를 무기력하게 기다림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달리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잠재적 상속자인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훨씬 온당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회복된 진리에 따르면 축복은 절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우러나온 우리의 행위는 축복을 얻기 위해 처음에도 그리고 지속적인 과정 중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관하여 숙고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거대한 나무더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더미 한가운데는 소량의 불쏘시개가 쌓여 있고 그 위로 나무조각들이 한 겹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위로는 잔가지, 작은 통나무, 큰 통나무들이 차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나무더미에는 며칠 동안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땔감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끝에 인이 발린 성냥개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더미 속 에너지가 발산되려면 그 성냥을 그어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곧 불쏘시개가 타오르면서 더 큰 나무 조각들로 불이 번질 것입니다. 일단 이 연소 반응이 시작되면 나무가 다 타거나 산소가 차단될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냥을 긋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는 것은 나무에 잠재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나무더미가 아무리 크더라도 성냥을 긋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냥을 긋더라도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성냥에서만 나오는 빛과 열은 매우 적으며 나무의 연소 에너지는 발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산소가 차단되면 연소 반응은 중단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은 행위와 권능의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에 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항상 매우 작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사에 물린 백성들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노뱀을 바라본 이들은 모두 하늘의 권능으로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라볼 신앙이 부족했거나 그렇게 간단한 일로 약속된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일부러 완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권고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활성화하는 원리는 영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축복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축복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얻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치르신 속죄의 희생의 광대함은 한없이 큰 나무더미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행위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의 성냥불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하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을 붙이려면 신앙의 소소한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을 좌우하는 성냥에 불을 당기십시오. 가령 기도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주어지는 축복들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엘마는 간절히 자비를 구했고 그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는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모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응답에 대한 그분의 뜻과 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얻으려면 바라보거나 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충만한 행동을 거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브리검 영은 한 무리의 후기 성도에게 북미의 건조지대인 애리조나를 살펴보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애리조나에 도착한 후에 물이 바닥나자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곧 비와 눈이 내렸고 그 덕분에 그들은 통에 물을 채우고 가축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으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며 솔트레크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브리검녀에게 자신들의 원정을 상세히 보고하며 애리조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들은 브리검녀는 방에 같이 있던 한 형제에게 그 원정과 기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니얼 W. 존스라는 이 형제는 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라면 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계속해서 나아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브리검 형제는 존스 형제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애리조나로 가는 다음 여정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기도하여 축복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과 메리언 홈스는 이 원리가 잘 드러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지역 70인으로 함께 봉사했습니다. 모임에서 마이클이 기도를 부탁받을 때면 저는 항상 감동했습니다. 마이클의 깊은 영성을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에 마이클과 메리언은 기도를 하지도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세 자녀와 번창하는 건설회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감독님이 집으로 찾아와 그들에게 기도를 시작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감독님이 떠난 뒤 마이클과 메리언은 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고 마이클이 어색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몇 마디를 뱉은 뒤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보, 난 못하겠어요. 마이클이 일어서서 걸어나가려는데 메리언이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 다시 무릎을 꿇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마이클은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짧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홈스 가족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이웃의 초대도 받아들였습니다. 개회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 들어선 그들에게 영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참되도다. 나중에 마이클은 부탁한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조용히 집회소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라. 마이클과 메리언은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와 임봉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 자녀 수는 모두 열둘이 됐습니다. 홈스 부부는 선교부 회장과 그 아내로 두 차례나 봉사했습니다. 그 서툴렀던 첫 번째 기도는 작지만 신앙으로 충만한 행위였으며 하늘의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홈스 가족은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함으로써 신앙의 불꽃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 해 동안 헌신적인 제자로 살아온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영감을 주는 커다란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무에 잠재된 에너지가 모두 발산되려면 불에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이클과 메리언 홈스 부부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려면 지속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행위를 연료 삼아 역량을 기름으로써 성약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이라는 불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끊임없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할 장소에 관한 계시를 받기에 앞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를 지을 방법에 관한 계시를 받기에 앞서 연장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한한 기름과 밀을 얻기 위해 주님의 선지자가 명하는 대로 수중에 있는 적은 양의 기름과 밀만으로 조그마한 떡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하며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신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근거를 둔 영원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은 우리의 시간을 따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늘의 본향을 찾던 고대의 선지자들조차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무엇을 더 해야 하나 궁금해하며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셉 스미스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러분의 능력 안에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축복은 나중을 위해 보류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용감한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6개월 전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계획이 도입됐습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남고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깊이 계심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교제를 펴고 경전 및 와서 나를 따르라 다른 자료들과 더불어 그것을 공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한 것을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 우리의 안식일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들의 잠재된 에너지를 그냥 묻어둔 채 가정에 쌓아만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으로 하늘의 권능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합니다. 성량을 긋고 불을 지필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어 잠언에 묘사된 충성된 자와 같이 여러분께 복이 많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에 깊은 관심을 두시며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상업조의 건물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는 솔트레이크 성전이 아주 잘 보입니다. 매일 밤 해질 무렵이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성전 외부등이 켜집니다. 성지는 창문 바로 바깥에서 저에게 변함없이 위안을 주는 인도하는 빛과도 같습니다. 지난 2월의 어느 날 밤 일몰 후에 저의 사무실은 특별히 더 어두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성전이 보였습니다. 외부등이 아직 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수년간 매일 저녁 바라보던 성전 첨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드리운 어둠을 보며 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빛의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힘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세상의 압력을 그의 일에 이용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빛을 흐리게 하고 연결을 끊고 전원을 차단하여 우리를 어둠 속에 혼자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이 생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켜 오직 우리만이 그러한 것을 겪는 자라 속삭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비탄으로 무력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여리고로 가던 사람처럼 맞고 죽은 것처럼 버려졌을 때, 예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시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중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홀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빨리 달리고 때로는 에너지와 감정이 거의 바닥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기대치가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무엇을 내려놓으면 좋을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경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삶이 너무 지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끌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스스로와 전형적인 틀에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신약전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병환자, 세리, 어린이, 갈릴리 사람, 창녀, 여인, 바리새인, 죄인, 사마리아인, 과부, 로마군병, 가늠한자, 의례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말입니다. 거의 모든 기록에서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부패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 선한 바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한 일을 보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헌물을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강력한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로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후기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무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의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들로 낙심하고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한 정자를 보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개의 아치로 둘린 그 정자의 창문은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밀실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불평했습니다. 그때 야레세 형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돌을 녹여서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던 일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유리는 상태가 변화된 암석입니다. 주님께서 야레세 형제의 돌을 만지셨을 때 그것들은 어두운 배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정자 안에 있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제가 진실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의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잠에서 깨어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더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너는 야레스 형제처럼 너의 돌들이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신앙을 키워나가겠느냐? 필멸의 상태인 우리의 뇌는 조금씩 차차 이해하고 뜻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멸의 삶을 덮고 있는 휘장이 왜 그처럼 두터운지 저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발전 과정에서 이 생은 모든 대답이 주어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소망을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확신이 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오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처음에는 그것이 돌로 된 창문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미실 공포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바탕을 둔 질문을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돌로 된 창을 유리와 빛의 창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야를 밝히는 빛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결코 충분히 선해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주홍색 염료는 색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착색 견뢰도가 높았습니다. 즉 그 선명한 빛깔은 양털에 달라붙어 아무리 여러 번 세탁해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다음의 논리를 곰봉처럼 휘두릅니다. 주홍으로 물든 양털은 결코 다시 하얘질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의 주홍색 피가 우리를 순결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인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달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는 실수를 저질렀고 모두 불완전하도다. 내게로 와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양털을 희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빛이 깜빡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다시 연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넬슨 회장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만일 여러분 간증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을 여쭤보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돌을 유리로 녹여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십시오. 예수께서는 나는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빛이 항상 여러분을 비출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즉시 문제를 알아차셨고 시설관리자 발 화이트 형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전 외등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성전 직원들은 직접 성전에 있는 모든 전기 배전반으로 가서 수동으로 불을 다시 켰습니다. 그런 뒤 자동전원 공급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을 다시 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전 시설 직원들처럼 우리는 직접 가서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해주고 고장난 것을 수리함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탄절기에 템플스퀘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에서 빛나는 수많은 전구 중 단 하나의 전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작은 빛을 밝히면 그 빛을 모두 모아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넬슨 회장님이 격려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구주의 빛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충실한 행동을 권능과 기쁨으로 보상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보하고 계시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숨은 희생을 모두 보고 계시며 그것을 헤아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서로 너무 캄캄해 아주 멀리 볼 수 없을지라도 성약의 길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빛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빛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역사상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 전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1년 전이자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무렵이었던 1829년, 우리는 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나타나려 한다는 선포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이 계시는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을 지녀야만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러한 사랑이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그리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족 종교 생활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주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2018년 발표된 조정사항을 통해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역의 의무와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동기가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교 사업과 사랑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1살 때 저는 축복사였던 제 외조부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축복문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도록 축복하노니 이는 그대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니라. 당시 저는 어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5년 전에 저를 포함한 총관리군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지필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저희는 사랑이 오늘날 선교사업에서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자애와 사랑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있는 6장은 선교사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단원입니다. 구주의 대표자로서 선교사 대부분은 이 같은 사랑을 느끼며 그럴 때 그들의 노력은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돕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사랑을 회원들이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의 사업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이 잘 드러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거기서도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평양군도 지역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알 웨인 슈트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모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시간이 흐른 뒤 선교부 회장이 되어 사모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당시 슈트 회장님은 사모아 아피아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부 회장일 때 봉사했던 젊은 선교사 중에는 현재 태평양 지역 회장인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가 있었습니다. 슈트 회장님은 빈센트와 그의 가족 모두를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할레크 가족의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었으나 가장인 빈센트 아버지, 독일 및 사모아계 분이셨는데 오토 할레크 형제님은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슈트 회장님은 제가 미국령 사모아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와 다른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토 할레크 형제님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의 집에 묵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메리와 저는 오토와 그의 아내 도로시 아름다운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복음 메시지를 나눴고 오토 형제님에게 선교사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확고하게 제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가족이 후기 성도에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의 조상 중 일부가 사모아 지역의 초기 기독교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는 전통적인 기독 신앙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서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든 빈클리 회장님이 피지 수바 성전의 헌납을 준비하실 때 그의 개인 비서였던 돈 H. 스타헬레이 형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자 뉴질랜드에 있던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피지에서 미국령 사모아로 오셔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방문에 이용했던 특정 호텔이 숙소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지 물어봤고 스타헬리 형제는 형제님이 지역 회장님이시니 괜찮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슈트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쩌면 우리의 친구 오토 할레크 형제님을 영적으로 축복할 기회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고든 빈클리 회장님이 선교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슈트 회장님에게 할레크 가족이 힌클리 회장님의 일행과 우리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힌클리 회장님 부부와 따님인 제인 자매님 그리고 제프리 알레 홀랜드 장로님 부부도 일행이셨습니다. 슈트 회장님과 할레크 가족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지에서의 성전 헌납이 끝나고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수천 명의 사모아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런 뒤 할레크와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힌클리 회장님과 오토 할레크 형제는 벌써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제가 1년 전 오토 형제님과 나눴던 것과 거의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토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언했을 때 힌클리 회장님은 오토 형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토 형제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교회 회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으로 오토 형제를 감싸고 있던 저항의 갑옷이 떨어져 나가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오토 형제님의 영적인 겸손함이 더해져서 오토 할레크 형제는 1년이 조금 지나 침례와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1년 후 할레크 가족은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임봉되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경험에서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 슈트 회장님이 자신을 돌보았던 선교사 빈센트 할레크 장로에게 보여준 성역을 베푸는 위대한 사랑과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된 할레크 가족을 보고자 했던 그분의 소망이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지녀야 하며 단순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사랑의 마음으로 구주의 메시지, 성역 그리고 사명을 세상과 나누는 신성한 동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으로서 우리는 단순한 권유를 통해 구주와 전 세계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요일 모임 일정은 회원들이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와서 보고 교회를 경험해 보도록 애정을 담아서 성공적으로 권유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영적인 성찬식이 열리는데 부디 그 성찬식이 어제 홀랜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스러운 성찬식이길 바랍니다. 그 후 50분 동안 신약전서와 구주에 관해 또는 구주와 그분의 교리에 초점을 맞춘 연차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몇몇 상호부조의 자매님들은 왜 신권정원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집합의 임무가 주어졌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넬슨 회장님은 지난번 연차대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없이 이스라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매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30%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부조의 자매님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할 필요와 동기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아이들 개개인의 애정 어리고 연민 가득한 영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 겸손을 보인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도 여전히 우리의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휘장 저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배울 때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일요일 모임 일정과 청소년 반과 정원의 진급에 관한 지침이 새롭게 조정됨에 따라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조상에 관해 배우고 휘장 저편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좀 더 일찍부터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습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은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강력한 도구이며 이제는 가정이 주된 가정역사센터입니다. 우리의 젊은 회원들은 가정역사를 조사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조상들을 위한 대리침례의 의식을 행하려는 영적인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많은 11세 청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 이후로 전 세계의 성전 회장들은 전 세계의 성전 참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한 성전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침례의 의식 참여자 수가 놀랄 만큼 증가했고 11세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가족들이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의식의 목적과 경건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애 및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계속하여 가족역사와 성전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호부조의 자매님들과 신권 형제님들은 개인적으로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휘장 저편의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도움을 주고 영감을 줌으로써 사랑으로 성전 및 가족역사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특히 가정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행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조상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갈수록 더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성전 및 성전 사업과 관련하여 심오하고 중요한 계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간증합니다. 가정 중심의 복음 공부 및 복음 생활을 새롭게 강조하는 노력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자원은 영원한 가족과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분과 함께 살도록 사랑으로 준비할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임봉될 때 그들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거룩한 결혼의 반차, 즉 신권의 반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인도할 신권의 축복과 권능을 함께 받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청지기 직분은 그 가치와 중요에서 동등합니다. 부부는 가족을 위한 계시를 받을 동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함께 일할 때 하늘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으로서 그들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로움, 온유함, 친절, 그리고 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은 주님의 뜻, 특히 가족을 위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성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립해야 하며 우리를 둘러싼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피난처이자 신앙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문자 그대로 지상의 천국이 됩니다. 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는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입니다. 어머니께서 나의 집이 사랑에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고 즐겁도다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제 형제들은 우리가 사랑하니 넘치는 집에 살고 있음을 알았으며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분위기에 더하여 넬슨 회장님은 또한 우리의 주 목적을 방해하는 미디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셨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텔레비전을 우리의 종이 되게 하고 그것들이 회방꾼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변화인 것입니다. 모든 영혼, 특히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미디어의 내용이 건전하고 나이에 적합하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영적이고 기쁨을 주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려는 우리의 노력의 중심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할 때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교리에 담긴 약속에 대해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어제 오후 본부 주일학교 회장에서 해임되신 테드 알 콜리스터 형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대회입니다. 2주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성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구주께로 향하고 우리는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제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재림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주고 억압과 빈곤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대회에 참가한 많은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가 행한 수많은 인도주의 사업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의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성신이 저에게 두 가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첫째는 현세적인 필요사항에 관련한 성역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소 뜻밖이었지만 강하고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봉사를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억압과 불평등이 그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가난과 괴로움이 그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죽음으로 겪는 고통과 슬픔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의 갓난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명은 나무의 나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그는 잠자지 않으리니 말하자면 땅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어 붙들려 올려지리니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을 줄이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고통과 악이 모두 사라질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욱 부지런히 헌신합시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구속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주교인 엔티라이트 박사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심판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한 사람에 의해 세상이 정의롭게 심판받을 날을 정해두셨고 바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사실들, 특히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관한 사실은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는다는 확신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결국에는 무너져버릴 건물을 떠받치려 하거나 폐차 직전인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헛된 일에 우리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이 하나의 사건으로 궁극적이고도 대우주적인 심판이 실현되었으며 이것은 궁극적인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자신은 잔인하고 부당한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모든 무수한 잔인함과 부당함을 상징하고 끌어모으는 자리로 나와 그 혼란과 어둠과 잔인함과 부당함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것의 힘을 이겨내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유일하게 권한을 받고 위임되었음을 성신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현 시대를 예언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 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날을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행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단체를 이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방대한 시간과 기금을 성약을 백성이 집합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데 기꺼이 사용하려는 조직을 이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1831년에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굴러나아가리라.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날의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 우리가 그날을 위해 지금 준비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백성으로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의 조상들인 아버지들에게 한 구원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첫째,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한 백성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지상에 남아있을 자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여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한 목소리로 이 새 노래를 부르리니 이르기를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셨도다. 주께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셨으며 주께서 위에서 시온을 데리고 내려오셨고 주께서 아래에서 시온을 데리고 올라오셨도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시온성을 품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후기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시온이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백성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온 건설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 와드, 지부, 스테이크의 단합과 거룩함과 사랑을 통해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건설이 격동의 시기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노의 날, 불타는 날, 황폐의 날, 울며 애곡하며 애통하는 날이라. 회리바람같이 그날이 온 지면 위에 임하리라. 주가 이르노라. 그러므로 스테이크로 모이는 것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는 피난처로 모이는 것이 됩니다. 이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또 주 예수를 기억하여 떡과 물을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설명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교회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장님은 교회에서의 통합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매일 복음을 흡족히 취하는 것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 성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알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시온을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노력은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주님의 성약의 백성을 집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성약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도록 당신의 재림 이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오리라고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다음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오늘날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규모, 중요성, 장엄함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는 언제나 선교사업을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회복의 초기부터 수십만 명이 선교사 부름에 응해왔으며 수만 명이 현재 봉사 중입니다. 쿠엔틴 엘쿡 장로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두 사랑이 깃든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교회에 함께 참석하거나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우리와 함께한 무리에 속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대함으로써 선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의 출판은 집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자체가 몰몬경 자체가 집합과 개종의 도구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위대한 구속의 노력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신권을 드러내고 이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 위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엔 재림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약속한 대로 실제로 왔습니다. 그날은 1836년 4월 3일이었고 그 장소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엘리야는 정말로 약속된 신권, 즉 죽은 자를 구속하고 모든 세대를 거쳐 그리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연합하기 위한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열쇠 없이는 창조의 목적이 좌절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은 저주받거나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 앞서 열린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그곳에 참석한 수백만 명의 청남청녀들은 넬슨 회장님께 그들이 준비했던 자신의 조상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열리자마자 그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기 위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극도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전 세대를 위해 시온을 세우는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온을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도중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것이 주님의 사업이며 그분께서 그 사업을 이끌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포도원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절기에 포도원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일하라고 명하시고 그분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마 그분께서 우리와 그분과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때가 되어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불완전하게 마련인 우리의 수고, 즉 작은 수단을 이용하여 주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구주가 재림하실 때 하늘 위의 시온과 연합할 지상의 시온이 세워지고 있으며 점점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날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이 예고하는 모든 일들, 즉 화평 가운데 천년을 통치하기 위해 그분이 돌아오실 것과 모든 자에게 의로운 심판과 완전한 정의가 임할 것,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자가 불멸을 얻을 것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진심을 다해 기념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궁극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시온을 세우는데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t this season of the year, we particularly rejoice and reflect upon the Savior's atonement. It is indeed the most supernal, mind-expanding, passionate doctrine.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특별히 더 기뻐하고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속죄는 이 세상이나 우주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신성하고 의식을 확장시키며 강렬한 교리입니다. 속죄는 우리 삶에 희망과 목적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로 이어졌으며 구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마무리된 일련의 신성한 사건들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를 향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고 죽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관장할 무한한 권능을 지녔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의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한없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만물 아래로 자신을 낮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이것은 그분의 속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같이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육체적 사망, 아담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 사망,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 하지만 구주께서는 어떻게 공의의 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를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짜릿한 공중 낙하를 느끼고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소형 비행기에서 즉흥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뛰어내리자마자 그는 곧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고 싶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날아오르려고 팔을 아주 빠르게 움직여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유하거나 활강하여 낙하 속도를 줄여보려고 자세를 잡아보지만 중력의 법칙은 멈출 줄 모르고 무자비하게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는 이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에는 그 어떤 연민이나 예외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등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비행기에 함께 탔던 그의 친구가 이 어리석음의 순간을 감지하고 그가 뛰어내리기 직전에 낙하산을 메어준 것입니다. 그는 낙하산 줄을 찾아서 당깁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는 안전하게 지상으로 낙하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인가? 아니면 중력의 법칙 안에서 낙하산이 작동하여 안전하게 착륙한 것인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추락과 곤두박질 뿐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정확하고 냉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주의 자비롭게도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낙하산과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구주의 보호하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구주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막을 수 있는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 주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와 죄책감을 극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구주의 깨끗하게 하는 권능은 참으로 심오하고 광범위합니다. 저는 이따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들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의 제한을 두는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무한한 속죄를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특정한 죄나 약점에 미치지 못할 유한한 속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죄와 약점을 아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학대나 고통마저도 포함하는 속죄는 한계가 없습니다. 트루먼 매드슨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속임을 당해 여러분이 너무 멀리 와버렸으며 죄의 독성에 중독되어 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과 그 광범위한 지성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추락할 수 없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아주 작더라도 회개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아닌 그 아래로 내려가셨으며 그렇기에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구주의 속죄와 그 무한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는 소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결케 하는 권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종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영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또는 정결케 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용서받았다면 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죄책감에 관한 기억은 경고이자 일종의 영적인 정지신호로서 적어도 한동안은 또다시 유혹이 닥쳐올 때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을 갈 때 찾아올 고통이 어떤지 알잖아 하고 외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형벌이 아닌 보호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도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엘마는 회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자비를 구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고통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는 나의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의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되울지 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를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없애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일시적인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주십니다. 약 두 달 동안 리버티 감옥에서 투옥되었던 조셉 스미스는 결국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즉각적으로 고난에서 구해주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광과 네 고난은 잠시뿐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조셉은 이제 이스라엘인 경험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조셉은 같은 감방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서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해가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바라노라. 구주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영원한 관점과 그 시련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 구주께서는 그분이 치르신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때로 은혜라고 일컬어지는 힘은 우리가 약점과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따라서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로나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온전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 가능케 하는 힘을 받는 방법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식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가끔 우리는 의식을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각 의식은 승형에 필요한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며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해집니다. 그에 더하여 성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좀 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임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를 받을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성신의 은사와 그에 동반되는 영적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사는 신성한 성품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의 은사를 얻을 때마다 좀 더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여러 번 걸쳐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구하라고 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조지 큐캐넌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 도리가 없어. 이게 내 천성인걸. 이라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뿌리 뽑을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결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온전히 할 은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주의 속죄는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삶을 주며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상처 대신 치유를 약함 대신 온전함을 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해물과 어려움을 해결할 하늘로부터 온 방책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필멸의 삶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주께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사건 또는 사람도 어떤 죄나 죽음, 이혼도 우리가 승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한 본향을 향한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와 영향력이 그 범위 면에서 무한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치고 우리를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자가 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진 궁극의 목적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신 연사분들과 오늘 아침 영적으로 고향되는 음악을 제공해주신 태브나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예수님은 구원 반석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날 따르라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이신 진 비 빙엄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제 아내 웬디는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연차 대회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칠레 콘셉시온, 콜롬비아 바랑키아, 이탈리아 로마에서 헌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행사들에서 풍성한 영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몰몬경을 읽으며 기쁨을 느끼고 감추인 보화들을 찾아내신 많은 여성분과 남성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저 역시 감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가 되어 일요일마다 합당하게 성찬을 전달하는 만 11세 청남들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제 꿀벌반이 되어 열성적으로 배우고 봉사하는 만 11세 청녀들과 함께 성전에 갑니다. 청남 청녀들은 모두 명확하고 자신 있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을 따르기 위해 부모와 함께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돕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면 기쁩니다. 우리는 4살짜리 블레이크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블레이크는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의 서적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 영을 먹일 시간이에요. 블레이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진리를 흡족히 취함으로써 자신의 영을 먹이기로 선택하는 너와 여러 다른 사람들을 보니 행복하구나.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3개월 전에 저희 가족은 제 딸 웬디를 필멸의 세상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웬디가 암과 싸우며 생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저는 웬디와 부녀 간의 마지막 작별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두 손을 잡고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성전에서 결혼했고 내가 맺은 성약들을 충실하게 지켰어. 너와 내 남편은 일곱 자녀를 가정으로 맞이했고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이자 용감한 교회 회원으로 또 사회에 공헌하는 시민으로 키워냈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와 꼭 같은 자질을 갖춘 배우자들을 선택했어. 아빤 내가 아주아주 자랑스럽단다. 넌 내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줬단다. 웬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애틋하고 눈물 어린 시간이었습니다. 웬디가 67년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함께 일했고 함께 노래하고 자주 스키도 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성약, 의식, 순종, 신앙, 가족, 충실함, 사랑, 영생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웬디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웬디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계속 충실하게 지키며 웬디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웬디는 그곳 낙원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뿐입니다. 실은 연초에 아내와 함께 낙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을 방문한 일정은 제 딸 웬디가 이생을 떠난 지 40시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케빈 W. 피어슨 장로님과 그분의 아내인 준과 함께 캘리포니아 치코스테이크 성도들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크나큰 신앙과 성역에 대해 들었고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대형 산불 때문에 그들이 입은 절망적인 손실 속에서 피어난 기적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감한 초기 대응자들 중 한 명인 젊은 경찰관 존과 함께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2018년 11월 8일에 파라다이스를 덮친 짙은 어둠을 회상했습니다. 불길과 불덩이들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며 토지와 재산을 재앙처럼 집어삼켰고 남은 것은 오로지 잿더미와 앙상한 벽돌 굴뚝뿐이었습니다. 15시간 동안 존은 위협적인 불덩이가 창같이 내리꽂히며 줄무늬를 만드는 이 지독한 암흑 속에서 차를 몰고 다니며 개개인과 가족들을 연이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채 말입니다. 그 고된 시련 가운데 존을 가장 공포로 내몬 것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비통함과 공포로 보낸 기나긴 시간 뒤에 비로소 존은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대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행방을 염려했던 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생의 마지막에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될 분들에게 말씀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도래할 그날, 이 필멸의 기간을 마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 여러분은 이 가슴 미어지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보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 중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종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요, 치유자요, 구주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기로 택하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그분의 능하신 팔을 펼치셨습니다. 경전에는 모든 사람이 짓는 모든 종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팔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은 가족 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자연스레 갈망합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들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며 그릇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구주께서는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분의 부활로 인해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은 분명하나 승영이라는 가장 높은 특권을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이 요구됨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인봉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나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따라서 가족이 영원히 승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들을 지키며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특권을 누릴 자격을 갖춥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이어져 온 진실입니다. 아담과 이브,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 리하이와 세라야 등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실한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일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회복된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식과 성전에서 받는 그 의식들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따라 침례의 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성약을 맺고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필수 의식들을 받아 그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승용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큰 걱정은 제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이들이 그분의 권유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손짓하실 때 그분의 청을 도외시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와 친척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훌륭한 남성과 여성들로서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과 자원을 후히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고 덕분에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더불어 그들을 승영하게 해주고 서로를 영원토록 함께 묶어줄 의식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들과 만나서 주님의 가능케 하는 율법을 진지하게 숙고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그들이 구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지 그리고 성약을 지키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내세에 자신들을 위한 처소, 즉 본인들처럼 훌륭하지만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기로 선택한 남녀가 거하게 될 장소가 있기는 하나 그곳은 가족들이 재결합하고 영원토록 살면서 발전할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곳은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결코 끝이 없는 발전과 행복이라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한 궁극적이고 완벽한 축복들은 승영에 이른 해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훌륭하고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저하는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생에서 자넨 어떤 경우에도 둘째 가는 것에 만족한 적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둘째 가는 것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거라네. 구주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자네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가장 보잘것없는 지붕 아래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라네. 계속해서 저는 이런 말로 제 주저하는 친구들에게 애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보게. 그분께 이것들이 참된지 여쭤보게. 시간을 내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게. 진심으로 연구하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승영하고 싶다면 지금 그 값을 치러야 하네. 그 값이란 진지하게 공부하고 열렬히 기도하여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 알고 그런 뒤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네.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그러니 그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마음을 겸손히 하게. 자네 인생과 자네 주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눈을 달라고 기도하게. 그분이 정말 계시고 자네를 아시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해보게. 그분이 자네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쭤보게. 그런 다음 귀 기울여보게. 제 소중한 친구 중 한 명 역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하기를 바랐고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해하고 복음 성약과 의식과 축복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보라고 그를 독려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교사들이 권고한 과정을 밟으려면 인생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명과 성약들은 내게 너무 어려워. 게다가 난 11조를 낼 형편도 못 되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어.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네가 내 아내와 내게 필요한 성전의식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게나. 다행히도 저는 이 사람의 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 필멸의 육신을 입은 동안 침례받고 신권에 성임되고 성전 축복들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거절하기로 결정한 남자를 위해 대리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부모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약의 길을 걷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교회 회장으로서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과 구주의 교회가 회복되었는지 아직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은 분들께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기 위해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충만한 복음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축복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dear Father in heaven,
we are so grateful.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굳건한 기초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당신의 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희에게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희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그 복음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삶과 당신의 저희 구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저희 받은 모든 복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호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역원과 본부 역원들의 연사로 말씀했으며 음악은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